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22절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를 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일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지폈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오늘 설교 제목이 마리아와 미친 메시아. 메시아 앞에 이상한 말 붙여서 좀 그러긴 한데요. 이 개신교에서는 마리아에 대한 설교를 별로 하질 않죠. 많이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가톨릭에서는 마리아에 대한 뭐 찬가가 많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아베 마리아, 뭐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그래서 마리아를 굉장히 찬양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 이 개신교에서는 마리아를 이렇게 다운플레이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별로, 다루지 않죠. 근데 크리스마스 때 물론 뭐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오늘은 이 본문에 나오는 대로 마리아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은, 그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하시는데 굉장히 바쁘셨어요. 그래서 너무 사람이 많이 오니까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 그랬거든요. 타운에 가서 이제 말씀 전하시고 사역을 하셨는데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제 특별히 예수님의 그 신유의 기적 때문에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까지 왔어요. 굉장히 먼 길인데. 그 다음에 이방, 주변에는 이방 나라, 이방 국민들이 사는 곳에서 몰려왔어요. 그러니까 뭐 식사할 겨를이 없었다는 거죠. 환자가 너무 많으니까. 이제 그런 가운데 갑자기 예수님의 가족들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그 자체가 좀 이상하거든요. 예수님이 소민이신데, 그래서 자기를 하시는데, 집안이 다 왔다, 가족, 친척 다 데리고 왔다, 마리아까지 한 것은 무슨,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이겠죠. 근데 이제 그 이유와 목적이 알고 보면 너무나 놀라워요.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서 당황해서 예수님을 이를테면 데리러 가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근데 말로 해서 안 되면은 힘으로 해서라도 끌고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친족까지 다 몰아서 온 거죠.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아주 이상한 변이가 생겼어요. 장남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집안의 장남인데, 장남이 미쳐서 이렇게 나다닌다, 그러면 말이 안 된다. 이거 집안의 수치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무슨 집으로 데리고 와서 집에 이렇게 가둬둬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걱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미친 메시아. 상상이 가세요?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을 어떻게 믿을 수 있었는지 정말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예수님의 가족이 예수님을 오해했다는 것, 또 예수님에 대한 바깥의 소문을 듣고서 그것을 믿었다는 것, 참 이해하기 어려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어떻게 낳았어요? 성령의 잉태로 낳았죠. 그런데 그런 사실이 뭐 역사상에 있지 않죠. 그야말로 문자대로 전무후무한 일이죠.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고 또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얘기하지 않았어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내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그 다음에 마리아가 이제 엘리사벳을 방문했을 때 그때 성령의 감동을 받고서 읊었던 찬가가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로라. 능하시니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되도록 이르는도다. 근데 네, 그뿐이겠어요? 아기 예수를 낳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베들레헴 지역에 목자들이 왔어요. 와가지고 이분이 메시아라고 기뻐했죠. 그때 이제 마리아가 그 말을 듣고 마음에 그 모든 들은 말을 마음에 이렇게 담아두니라 그래요. 그 다음에 동방 박사들이 왔어요.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멀리서 그 별을 보고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와서 그 아기 예수를 경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기 예수를 이제 유대인의 정결 예식이 있는데 애를 낳으면 이제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성전에 데려가요. 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예식을 하는데 시몬이라는 참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아기를 안고서 하는 말이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기 예수와 마리아에 대해서 예언을 하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안나라는 여선지자가 있었죠. 그 사람이 아기 예수가 대속주라고 증언을 했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생각해 본다면은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서 데리고 가기 위해서 마리아가 친척들을 데리고 왔다는 사실이 도저히 이게 이해가 안 가잖아요. 어찌든 일이겠어요.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에 대해서 마리아보다도 더 많은 계시를 받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어요. 자신이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것을 뭐 알았죠. 이거는 정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차원의 사건이에요. 뭐 세상 역사에서 뭐 여자가 혼자 아기를 갖는다는, 아기를 뭐 배우고 낳는다니 이게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마리아는 그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죠. 실제로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이렇게 말했고 그러고 나서 실제로 아기가 생겼고 아기를 낳았더니 선지자들이 다 아이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동방 박사들까지 와서 아기를 경배를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어린 시절부터 마리아는 사실상 그 뭐 잉태하기 그 하는 순간부터 특별한 체험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자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범상치 않은 여러 가지 사건들을 목격을 물론 했겠죠. 예를 들면 12살 됐을 때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아기를 애를 잊어먹지 않았어요. 그래서 뒤에 따라오나 보다 하고 그냥 왔는데 없으니까 가서 그 아버지랑 요셉이랑 가서 아기를 찾았잖아요. 성전에서 그 다른 그 성전에 그 박식한 그 율법사들이니 뭐 이런 사람들하고 이 토론하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겠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우리를 부모의 마음을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그랬더니 아니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아시지 못했습니까? 하고 이렇게 말하죠. 그 아직 그 12살 먹은 애기가 그 희한한 말을 하잖아요. 마리아는 또 그 말을 듣고서 그 말을 마음에 담아두니라 그랬어요. 마리아는 그 모든 것을 깊이 아는 사람이었죠. 예. 그 다음에 또 뭐, 그 가나의 혼인잔치 때도 보면은 술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하인들에게 예수가 시키는 대로만 하라.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은 전적으로 신뢰했어요. 근데 사실은, 마리아가 여러 가지 염려스러운 그 소문들을 이제 듣게 됐다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는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축제를 한다. 또 뭐 미친 사람들하고 맨날 같이 어울린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치유를 받기 위해서 또 왔으니까요. 예수님 주변에는 맨 그런 사람들이죠. 미친 사람들 여러 가지 종류의 그냥 그 아주 그 악성 그 질병에 들은 사람들, 뭐 그냥 정신 나간 사람들, 뭐 베라빌 사람들 다 많죠. 그런 사람들하고 매일 어울려 다닌다. 근데 예수님 자신이 더러운 귀신이 들었다. 이런 소문이 퍼져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아무리 그런 그 흉한 소문이 있더라도 마리아만큼은 거기에 넘어가서는 안 될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생각은 어때요? 마리아가 받은 그 많은 참 계시들과 여러 가지 초자연적인 그런 체험이 있다면 막 그 중에 한 가지라도 있다고 칩시다. 한 가지. 누가 뭐 가브리엘 천사 비슷한 사람이면 또 좋으니까 천사 중에 계급이 낮은 천사라도 나한테 와가지고 내가 지금 가장 궁금하게 여기고 가장 알고 싶어하고 가장 도움을 받을 그런 건에 대해서 꿈이라든지 뭐 계시라든지 뭐 환상이라든지 이게 말해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문제 해결 다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나 자신에 대해서 안심하지 않겠어요? 제발 주님 작은 증거라도 한 가지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정말 믿겠습니다. 그저 꿈도 좋고 기적도 좋으니까 한 가지만 보여주세요. 그렇게 부탁하고 싶은 그런 상황을 아마 여러분 돌아 가져보셨지 않을까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그런 걸 원하죠 사람들이 다. 그래서 우리나라 교인들이 예언기도 받는 걸 이렇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예언기도를 받았는데 지금 보니까 그게 안 이루어지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죠? 하고 이렇게 또 상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그런 초자연적인 것에 대한 동경이 있어요. 일이 너무 힘드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좀 마리아에게 주신 것 같은 그런 것 조금이라도 주시면 제가 확신하고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지는 것이 우리들의 인지상정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마리아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첫째는 어떤 이 초자연적인 기적이나 계시를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신앙을 보호하거나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적이 일어난다든지 또 어떤 환상을 받았다든지 진짜일 경우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은 확실해요. 근데 그 자체로서 우리의 믿음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은 사람들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좀 어떤 신비한 환상을 봤으면 좋겠다. 주님이 좀 내게 좀 말씀을 좀 직접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나로 하여금 그런 거 뭐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식의 염원은 많이 가들지라도 그 자체가 나를 바로 세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잘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마리아의 경우 그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증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 자체를 신뢰하기보다는 사람들의 말을 믿었어요. 아까 우리 대표기도에서 그 잠깐 언급이 됐는데 질그릇이란 말이 나왔죠. 우리가 질그릇 같은 존재라. 잘 깨지잖아요. 깨지기 전에는 보면 멀쩡하죠. 그래서 그 안에 뭐 물건도 담아놓고 뭐 이렇게 장식용으로 보기도 하고 그러지만, 그냥 그것이 외부의 어떤 충격을 받으면 그냥 산산조각이 나버린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 사실상 다 이 취급주의 품목이에요. 우리가 여행 다닐 때 이렇게 하잖아요. Fragile, 깨지기 쉬운, 취급주의 품목 이렇게 쓰는데 우리 자신들이 그런 거죠. 그래서 잘 깨지기 때문에 서로 또 상처를 잘 주잖아요. 잘 주고받고. 우리가 믿음이 좋다, 계시를 받았다, 뭐 성경을 많이 안다,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경건하다. 그렇지만 결국은 우리 자신의 존재라는 건 인간이라. 그래서 잘 깨어집니다. 우리가 질그릇으로 만들어졌어요. 마리아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미쳤다는 사람들의 그 모함하는 말에 현혹이 됐어요. 여러분,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 흠집을 내려면 나쁜 이름을 붙여주면 되죠. 아, 그 사람 종북 세력이야. 아, 이러버리면 편견이 확 들어가 버리죠. 아, 그 사람 종신병 그 내력이 있어. 그 집안이 좀 그렇다고. 이러버리면 그 사람 말 잘 안 듣죠. 예, 벌써 매장이 되어버리죠.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 미쳤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은 일종의 그 경멸어거든요. 미친 사람은 말을 왜 듣느냐 이거죠. 저 사람은 그 예수 미친 사람이야. 그 귀신 들어갔어. 이제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상대방의 인격이 이제 먹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그런 식으로 더러운 이름을 붙여서 소문을 내죠. 예루살렘에서 온 율법 학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말했죠. 바울 세불이 들었다. 바울 세불. 귀신의 왕이 거기에 붙었다.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축기를 하는 것이지 예수님이 하나님 어떤 신령한 능력이 있어서 그런 일을 하는 것은 아니라라는 식으로 일축해버렸어요. 이런 어둠의 세력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악한 간교하고 야비한 전략을 잘 알지 못하고 마리아는 그들의 말에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친척들까지 동원해서 나사렛에서 가버나움까지 왔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후원하고 지지해야 할 사람들이죠. 마리아와 그 가족들은.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일을 하러 온 거예요. 본의 아니게 예수님의 사역을 예수님의 그 메시아의 사역을 행하시느라고 식사할 겨를도 없는 분을 갖다가 잡아다가 집에서 묶어놓겠다 이거죠. 예수님을 구출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의도가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뜻은 물론 좋죠. 그렇지만 그 주객이 전부 되지 않았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보호하고 구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을 보호하고 구출해야 하는 분이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 오셨어요. 우리들도 종종 하나님의 일을 돕겠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일은 사실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수님께 해를 끼치지 않는지 혹시나 이렇게 생각하고 잘 살펴보면서 행해야 하겠죠. 근데 이제 우리는 마리아를 이제 여기까지만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공평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마리아의 입장에서 그분을 이해를 하고 그분을 동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인간들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결점과 약점은 그렇다 손치더라도 내가 마리아의 입장에 있었더라면 또 마리아의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고려해야 되겠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유태 국가는 유대 나라는 약소 민족이었어요. 그야말로 조국이 침탈된 조국이 빼앗겨진 그런 약소 민족으로서 서름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일제 32년 동안에 우리가 당한 것 생각하면 이런 상황을 유대 민족을 참 상당히 이해를 잘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들의 어떤 뿌리를 붙잡기 위해서 안간힘을 썼어요. 그걸 붙들고 살아야 민족적 정체성을 잃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민족의 특징인 안식일 준수, 11조, 할례, 또 음식 규례, 음식 가려서 먹는 거 그런 것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유대민족의 표시니까 그것이 그것마저 없으면 우리는 뭐냐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라도 붙잡고 있어야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아이덴티티를 잃지 않고 존속될 수 있다 그랬던 것이죠. 이제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그죠. 그런 민족적인 그런 정서를 이해하고 그런 유대교의 종교적인 관습을 지지하고 거기에 따라서 사시느냐 그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분이 진짜 뭐 메시아라면.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히 파행적으로 사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일부러 안식을 깨뜨리셨어요.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뭐 음식 규례니 뭐 이런 거 또 죄인들하고 어울려서 식사하고 하는 거 상관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죄인들의 친구라고 자부하셨어요. 그래서 걸핏하면 안식일 문제로 유대인들과 논쟁을 했고 가는 곳마다 이 더러운 귀신들린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래서 그런 그 예수를 보고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공부 많이 한 그 성경을 잘하는 율법 학자들 요즘 말로 하면 신학자들이죠. 그 예루살렘에 있는 율법 학자들은 뭐 대표적인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과 또 랍비들, 일반 말하는 율법 선생들, 뭐 서기관들, 그 사람들 다 성경 연구하시는 분들이죠.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미쳤다 그러니까 마리아 같은 사람, 그렇게 공부 많이 한 사람도 아니고 전혀 그렇지 않죠. 그런데 그런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이렇게 평가하니까 아, 정말 예수님이 그런 게 된 게 아닌가, 뭐가 크게 잘못된 게 아닌가 두려워했겠죠. 유대인의 전통과 종교적 관습에 대해서 예수님이 같이 가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적이기보다는 메시아로서 기대하는 그런 일을 하시기보다는 사회 분쟁만 일으키고 종교적인 문제에서 여러 가지 그 혼란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나쁜 소문이 자꾸만 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한다는 그런 흉문, 그런 나쁜 소식까지 들렸어요. 그러다가 이 예수가 내 아들인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마리아로서는 어머니로서 염려되지 않겠습니까? 잠이 오지 않았겠죠. 마리아가 자기가 낳은 이 아들에 대해서 천사들의 또 여러 선지자들의 그런 증언이 또 그런 계시와 그런 모든 증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정말 미쳤을지도 모른다. 그런 염려가 그녀의 마음을 짓눌렀던 것 같아요.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는요, 티네이저였어요. 그래서 몇 살밖에 안 됐다고요. 그래서 뭐 한 15, 16, 뭐, 만화에 그 정도였다고 학자들이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관계에서 애를 낳았으니까 마리아가 부정한 관계에서 아기를 예수를 낳았다. 이게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요셉도 자기 애가 아니라 그러자. 요셉이 증언했다. 증언이라는 건 당시에 뭐 결혼과 마찬가지인데 그거를 조용히 그 파혼하려고 이렇게 마음먹었지 않았어요? 그럼 이 애가 누구였냐고. 아, 성령으로 잉태해서 낳았다. 이런 말을 해본들 누가 믿겠어요? 세상에 그 말 믿은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이건 뭐 빼도 박도 못해. 완전히 이건 마리아가 뭐 딴짓해서 낳은 자식이에요. 그 소문이, 그 이야기가 평생을 따라다녔어요. 요셉만 이해하죠, 요셉만. 요셉도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 줄 알고 착한 사람이니까 그 마리아를 받아줬죠. 그렇게 결혼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예수 믿는 분들이라고 하면서 동정녀 마리아는 절대로 못 믿겠다는 사람도 있어요. 부활도 못 믿겠고 동정녀 마리아 그거 전혀 자기는 믿을 수 없다고요. 그래서 마리아는 그 어린 나이에 이와 같은 엄청난 사회적인 그 수근거림과 그런 뭐 안 좋은 그런 이야기들을 혼자서 이렇게 감당해 했던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든. 우리가 생각할 때, 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셔서 그런 뭐 큰 은혜를 베푸시면은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 항상 그렇게만 생각해요. 다른 면으로 거기에 따르는 고통과 시련. 이게 또 평생을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사생아를 낳았다, 저 여자. 이런 딱지가 붙어 다니지 않았겠습니까? 그 꼬리표가 항상 따라다니죠. 그림자처럼. 그 스트레스를 계속 받고서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에 대한 여러 소문들이 돌았을 때, 혼란했을 것이고 당황했을 것이에요. 그 모든 그 어려움을 견디면서 내가 이 아기를 어렸을 때부터 젖을 먹이고 안고 데리고 다니고 기르고 먹이고 이렇게 해서 길렀는데 그때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했을 저 애 뭐 그런 애야 이런 식으로 말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미쳤다고 하니까 그 애가 자기 자식이 그렇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장성을 했지만 집 나가서 또 돌아다니고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마리아를 우리가 깊이 동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의 출생에 관한은 아무도 마리아의 말을 믿는 자가 없었고 평생을 부정한 여인으로 낙인이 찍혀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마리아에 대해서 가혹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들이 그녀 입장에 있다면 뭐 어떻게 됐겠어요? 인간이란 것은 극도의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 아주 쉽게, 너무도 쉽게 균형을 잃어버립니다. 더구나 모순에 의한 본능적인 보호의식이 있기 때문에 자식이 미쳤다고 하는 마당에서 태평하게 집안에 가만히 앉아있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많은 계시를 받은 마리아지만 그 순간에는 예수를 내 자식을 집으로 데려가겠다 하는 일념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안 될 것 같으니까 많은 사람을 데리고 온 거죠. 어떻게 보면 아 그래도 마리아가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극한적인 상황에 부딪히면 우리들의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받은 환상이나 계시와 비례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그런 얘기가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신다고 그랬어요. 자식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로 왕에게 그 자기 아내를 이렇게 넘겨주지 않았어요? 근데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그랬어요?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죽을 수 없으니까 당신이 좀 이렇게 양보를 해요. 그런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주실 것이라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약속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순간에는 그런 거 상관하지 않았어요. 우선 자기 목숨부터 살고 봐야겠다. 그 생각뿐이에요. 인간이 그렇게 해서 질그릇이에요. 유리그릇이냐. 그렇게 약한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 구약 선지자 중에서 엘리야 선지자 가장 위대한 선지자의 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변화산에서도 보면 나타난 선지자 중에 엘리야도 나타났어요. 모세하고. 근데 엘리야 선지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그 정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세벨이 자기 바알 선지자 죽였다고 엘리야가 그래서 엘리야를 내가 복수하겠다 그러니까 그 소문을 듣고 겁이 나서 광야로 도망갔죠. 노뎀나무라는데 그 큰 나무도 아니에요. 그 밑에서 그냥 이제는 죽어도 좋으니까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그런 거죠. 어떻게 그 대선지자가 그럴 수 있겠어요? 뭐 우리가 베드로를 지금 얘기하고 있지만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예수님을 죽는 데까지 따라가기도 큰 소리 쳤지만은 예수님 십자가 형을 진짜 받게 됐다는 것을 확인했을 때 나 그 사람 본 일도 없다 그러지 않았어요? 끝까지 모른다고 부정했잖아요. 이들을 보고 우리가 쉽게 손가락질을 할 수 있어요. 믿음의 조상이나 아브라함이 어찌 이렇게 비급할 수 있는가? 이스라엘의 대선지자인 엘리야가 우상 숭배자인 이세벨 왕들에게 잡혀 죽는 것이 그렇게 무서웠던가? 뭐 베드로도 맹세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치사한가? 그 사람들이 진짜 거듭난 사람인가? 베드로 그 사람 성령 모독죄를 범한 사람이 아닌가? 뭐 이렇게 우리가 단정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그 사람들의 스토리의 전부가 아니죠. 그 사람들 다 회복되었고 용서받았고 재소명 받았고 하나님 주신 소명을 다 이루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죠. 마리아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의 배려를 받았어요. 십자가 아래에 있었을 때 갈 데가 없는 마리아 그때쯤에서 나이도 많고 평생을 가난과 그런 세상의 그런 눈총 속에서 살았는데 예수님 마리아 보시고 그 요한에게 부탁하셨죠. 내 어머니다. 그러니까 너 어머니처럼 생각하고 모시라 그 뜻이죠. 잉태한 아들을 성령으로 잉태한 아들을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참하게 잃는 그 마리아의 슬픔을 달래고 그렇게 요한에게 부탁하셨어요. 마리아 창가를 다시 한번 상기해 보세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했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흐르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근데 마리아가 실제로 이렇게 복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행복하게 살았어요? 가난과 근심과 두려움과 슬픔에 쌓였던 일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마리아의 결혼 처지를 이해하시고 동정하셨어요. 복음서에 보면 마리아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근데 어떤 곳에서도 마리아를 정죄하거나 탓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에게 죄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녀의 죄까지도 십자가의 피로서 다 씻겨질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주 예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용서의 보혈이 흘러내리는 그 아래에 있었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동정녀 출생과 유년 시절의 그 스토리들, 예수님 어렸을 때 이야기들, 어떻게 해서 자기가 예수를 낳게 됐다는 것을 알리는 가장 신빙성 있는, 가장 귀중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이죠. 만약 예수님의 출생 스토리가 마리아의 진술이 없었다면 그 신빙성이 없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하다 뭐다 이런 소리를 할 수 있었죠. 얼마든지. 마리아가 얘기했으니까 알게 된 거죠. 끝으로 우리가 마리아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것 이상을 넘어가서도 안 되고 그 이하로 내려가서도 안 돼요. 우리는 가톨릭에서 마리아를 이렇게 숭배하는 경향이 있는데 뭐 자기들은 뭐 신으로 대하진 않는다 이렇게 말하죠. 물론 그러진 않는 줄 알아요. 그런데 숭배할 정도죠. 여러분 가톨릭에서는 마리아를 중보자로 봅니다. 그래서 아베 마리아 그 내용을 보시면은 그 뒷부분에 가서 내가 숨을 거둘 때, 내가 죽을 때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마리아에게 부탁하는 그런 대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톨릭에서 가르치는 이 마리아 론이라는 거, 마리올로지, 이거는, 이건 성경적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톨릭에서 가르치는 것도 뭐 몇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뭐 굉장히 어려운 말들을 쓰는데, 무염시태 그런 말이 있어요. 뭐 좀 쉬운 말로 말하면 뭐 마리아 무제설, Immaculate Conception이라고 그러죠. 마리아가 원죄가 없이 태어났다 그래서 그리고 그 후로도 제일 안 좋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성모 승천설 그런 거 있어요. The Assumption이라고 그러는데 천상 모후설, 이것도 뭐 말을 이렇게 어려운 걸 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천상 모후설, 이거 뭐 영어라는 게 훨씬 더 쉬워요. The Queen of Heaven. 또 중보자설, 이거는 또 앞에 형용사가 많아요. The Most Gracious Advocate. 가장 은혜로우신 대언자. 이렇게 그 타이틀을 주었어요.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는 이런 교리들을 다 부인합니다. 대체로 중세기 때 이게 많이 가르쳤고, 그것이 막 유행했어요. 일반 성도들에게 이제 그런 것이 많이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이게 거의가 19세기에 와가지고 가톨릭에서 이것을 교리로 확정한 거예요. 가톨릭에서는 마리아를 뭐 경축하는 축제, 뭐 의식, 마리아에게 올리는 기도문, 뭐 이런 거 스스로 가죠. 근데 마리아를 그런 식으로 숭상하거나 마리아에게 기도 부탁하는 것은 완전히 비성경적인 거예요. 우리의 중보자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나 우리들이 성경에 기록된 마리아에 대한 본문들은 있는 그대로 놓고서 교훈을 받을 것은 받아야 합니다. 가톨릭에서 뭐 마리아 이렇게 높이니까 우리 개신교에서는 좀 다운플레이 해야겠다. 뭐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받을 교훈을 받아야겠죠. 마리아는데 보통 사람이었어요. 예수의 어머니였다는 것에 대해서 뭐 특별한 프레임을 성경에 붙이지 않고 있어요. 보통 여자였습니다. 물론 훌륭한 점이 많죠. 그러나 그녀가 거쳤던 그 시련의 삶에서 우리는 그녀의 경건을 배우고 그녀의 또한 연약함을 또한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베푸신 주님의 자비를 보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교훈이 되어야 하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성경에 이와 같은 기록을 남겨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